오늘 주님 받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과 30절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던져 들어가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오셨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 여러 가지 소망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빼놓아서는 안 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는 그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위인전이나 어떤 자서전도 결국 죽음의 그 종착을 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다면 요한복음 오늘 19장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는 19장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는 C를 만나게 된다. B는 birth, 태어남이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Jesus Christ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중간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을 소망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과 동시에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근거는 바로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그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거기 두고 있고 또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이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역시나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과 생명을 얻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을 또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므로 믿음을 갖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데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빈 무덤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장례 때 입었던 수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과 경험과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는 인간의 경험과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 토대를 두고 신앙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고린도 15장 1절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근거로 말씀의 언약과 성취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 역시도 중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벗고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도 최대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부활을 또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주장들 무수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고 이해되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것은 허상이고 신하고 가짜다라고 말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입장 갖고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인간의 논리에 맞게 설명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예나대에게 파울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다. 십자가 내려서 향산에 지냈는데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들어서 다시 밖에 나오게 됐다 하는 그런 기절설을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을 조작하고 유포했다라는 시체 도난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설은 성경에 나타난 세상인데 실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할지 모르겠다. 지키게 했어요. 또 현대에서는 그 루돌프 볼트마이라는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정신적 위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천지창조와 타락, 성육신,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심, 성령의 보내심, 주님의 재림 같은 선상에는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데 있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두 가지 제시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는 빈 무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예요. 자,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너가 좋은 설교했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 무덤을 가로막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하고 흙을 덮어서 분봉을 만드는 분봉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에 이렇게 굴을 파서 굴 안에 자기 가족들을 이제 장사 지내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그들이 열죄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무덤을 쓰고서 이 안에 이제 발을 동쪽에 놓고 머리를 안쪽에 들여놓고 이제 장사를 지내면은 오랜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뼈만 남겠죠? 그럼 뼈를 추려서 까는 거예요. 이것이 열주회로 돌아갔다 그러는 의미에서 그냥 무덤을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사용하려고 썼던 그런 새 무덤인데 그 판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놓고 큰 돌로 굴을 막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 다음날 오늘 말하는 주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하였던 무덤에 와보니 무덤의 문이 어떻게 했어요?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목격한 사실을 오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20장 2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모습을 이제 본문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의 장례법을 생각할 때 큰 바위로 인봉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살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강력한 증거를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지장이 군대를 파견해서 무덤을 굳게 지켰는데도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수의 상태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각기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사건 속에서 관점이 달리해서 기록하므로 부활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을 주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 안에 놓여있는 수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므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그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적 증거가 빈무덤뿐 아니라 뭘 봐요? 수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요한이, 요한복음서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부터 빈무덤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먼저 당도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젊기 때문에 배알량도 좋고 해서 막 달려가서 무덤에 딱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당도한 요한은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속에 세마포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고 덮어뒀던 천이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뒤따라 달려온 베드로는 요한과는 달리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고 또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 속에 있는 수의 상태를 자세히 보았고 또한 먼저 달려왔던 요한이 그 안의 상태를 다시 보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시라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믿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빈무덤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무덤 안에 뭘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놓여있는 수의 상태를 보고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 믿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보는데 예수의 빈무덤 속에 있던 염했던 이 수의 세마포가 또 머리에 쌓였던 수건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고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덤 속의 상황, 즉 무덤 속에서 수의 상태는 어땠을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본다라는 동사가 네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 옮겨진 것을 보았다 할 때 본다는 말이 있고 또 두 번째로 20장 5절에 먼저 달려온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속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는 그 본다는 동사가 5절에 있고 또 세 번째 본다는 것은 요한의 뒤를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쌓였던 수건에 따로 놓였던 것을 보았다 할 때 이 본다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가 자세히 보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가 보았을 때 이 본다는 단어 이 네 번의 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의 단어는 같은 단어고 세 번째 단어 베드로가 보았을 때 단어가 다르고 또 요한이 봤을 때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본다 하면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의 원의 의미 속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마치 사랑 그러면 거기에 뭐 아가페도 있고 또 스톨로에게도 있고 이렇게 다른 단어처럼 이 본다는 의미도 달라요. 헬라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어 성경도 그냥 소울로 되어 있어요. 본다는 단어가 그냥 보았다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원어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을 옮겨진 것을 본 것과 요한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서 세마포를 본 것은 헬라어의 그 이런 단어를 씁니다. 브레포라는 단어. 브레포는 그냥 본다는 얘기예요. see 하는 단어. 그냥 본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성경도 saw라는 거랑 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상을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를 사용한 단어예요. 단순히 보는 능력, the capacity to see, 그냥 보는 능력의 어떤 그냥 솔직히 보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도 마리아가 무덤이 열려진 것을 본 거나 요한이 처음 무덤의 상태를 본 것은 그냥 슥 눈에 들어와서 스캔하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6절에 들어가서 보았다고 할 때는 그 사용된 동사는 데오레오입니다. 데오레오. 이것은 지각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자세히 관찰해서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은 이렇게 했죠. Look up. 아무리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거죠. 근데 watch하게 보는 것은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은 데오레도인데 지성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관람하듯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고 응시하고 주의 있게 관찰하고 숙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조사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인지 능력 갖고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그 이론이라 말하는 theory가 이 언어가 어근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랄 때 theory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을 표현할 때 무슨 theory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거기서 떼오레도에서 근원이 돼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의가 놓인 상태를 자기 갖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각에서 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무덤 속의 상태를 보았을 때 이제 8절에 이것은 호라호란다는데 이해한다 깨닫다예요. 그냥 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보고 완전히 아! 입벌려서 이해한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끄는 대목이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다른 제자도 즉 누구도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죠. 그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이 우리의 본문에는 이렇게 괄호만 들어있고 또한 그 이유절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헬라의 본문상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이어지는 접속사인 왜냐하면 참으로란 사실 그 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접속사로 구절에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절은 전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의 빈무덤 속에 있는 뭘 보고 수의 상태를 보고 이해하고 믿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누누이 예수님을 올라가면서 또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죽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것을 생각내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상태를 보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어지게 했던 무덤 속의 수의가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의 부활을 깨닫게 하고 또 믿어지게 했던 그런 무덤 속의 수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성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시피 때 수의 상태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왔다면 그 입었던 수의를 함께 가져갔을 건데 수의는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체 도난서를 얘기한다면 시체를 떠메고 가야지 수의 벗겨놓고 이거 그럴 새가 있겠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의문점은 세마포의 시체는 감겨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가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천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분리된 채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번역보면 거기 7절 말씀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있더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머리를 쌌던 천이 제자리 없고 엉뚱한 곳에 객혀있다는 것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헬라의 의미 속에서는 원래 놓여져 있던 그 상태로 한 곳에 이렇게 겹쳐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as folded up by itself. 영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둥글게 말린 대로 그대로 두어졌었다 이 얘기예요. 이 현상은 유대인들이 장례하는 그러한 그 관습을 이해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 장례 예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거기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연풍속에 따르면 어깨 밑부분부터 둘둘 말아서 천을 감았고 그리고 얼굴은 다른 수건으로 따로 쌌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어깨 밑부분에 감쌌던 천과 머리를 감쌌던 천 사이는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대번에 이해하시는 것은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있다라는 말씀은 머리에 쌌던 수건이 몸에 쌓였던 세마포와 얼굴의 목의 길이만큼 떨어져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보존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객혀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잘 접어놨구나 그런 상태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머리를 수건으로 쌓아뒀던 머리를 잘 쌓아뒀던 원래 그대로 접혀있던 그대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객혀있던 대로 그렇게 놓여있다. 이 놓여있다는 헬라의 케이메나는 단어 없이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던 대로 그렇게 그 상태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둥글게 말려있었다 그 생각이에요. 이상과 같이 예수의 무덤에 일어난 현상은 시신은 깜짝같이 사라졌고 수의는 시신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원래 그대로 놓여있던 사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누가 요한이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제3자의 손을 댔다거나 조작의 흔적이 없는 예수님의 시신만 저절로 없어진 희한한 그런 수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무덤 안에 수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결정적 증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무덤 안에 놓여진 수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새로운 상태로 변해서 마치 닫힌 문에 그냥 통과하듯 세마포 수의를 그냥 샥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관찰과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요한이 내린 결론은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에는 믿지 못했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지도 않고 믿지 못했던 그가 뭘 보고서 빈무덤과 그 수의 상태를 보고서 드디어 믿게 되었다고 자기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구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 사이에 우리말 번역이 빠뜨린 단어 접속사, 아까 말씀드린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전에 9절의 내용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덤을 자세히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텅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거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5절에 8절에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게 했던 그 증거물을 오늘 그 예수님의 수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빈무덤과 또 뭐라고요? 예수님의 수의 상태 속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할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무덤의 그런 빈무덤과 수의 상태 상황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실제적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덤 속에 수위가 놓여있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의 부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관련시켜 본다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은 30절과 31절에 요한을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1절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관연해 볼 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인 빈무덤과 수위를 보여주고 또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빈무덤 속에서 수위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 복음서에 쓰여진 목적이고 또한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부활장애라고 알려진 고린도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신이 목격한 사람의 명단을 직접 제시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역사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의 산물이거나 후대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으로 지어낸 그런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상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그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에 실제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glorification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그들은 복음적 메시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최대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 육체의 부활을 우리도 소망하고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바로 뭐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움에 사자들을 굶겨서 믿는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기고 또 화형을 시키는 그런 형장 속에서 한 소녀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앞이 보이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 잠시 후면은 우리는 주와 더불어 함께 있을 거다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확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 미래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영은 부활해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새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으심을 함께 침례받은 자 주의 되어 죽었고 이제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더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직하게 그리고 선한 행실을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구별되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선한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2절 33절에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말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의 주님과의 부활을 연합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또한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존재로 이 땅에 주의 뜻, 주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위임받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보내실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겼던 그런 사역을 갖고서 복된 사역에 주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뭐가 되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세상대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 그러나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 나눌 말씀도 그 말씀이었어요. 이미 우리 토요일날 큐티 부분에 나눈 말씀이죠. 그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큰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라는 말씀에 큰 소리를 외치고, 그것은 마가가 쓴 의도와 의도를 볼 때 축사와 또 치유사역 속에서 꾸짖음, 그 꾸짖음은 왕으로서의 엄위한 명령인데 그것이 악한 영이나 또한 육신의 질병이나 자연만물도 어떡하죠?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엄위한 명령의 그 꾸짖음의 명령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도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 잡은 자를 꾸짖고 선포함을 통해서 승리의 사건을,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죄와 사망 권세, 또 거기에서 그 종노릇 가운데 죽음에 빠진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주님의 신의 십자가에서 승리의 사건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처럼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또 소원하는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로부터는 위로와 또 소망과 능력이 되뇌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